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첫사랑을 또 첫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 결과가 11명의 제자만 남은 겁니다. 큰 건물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조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이제 받은 것이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과 후를 획기적으로 갈라놓는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수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지 이제 30여 년이 흐른 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기가 되었을 그 무렵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 제국을 향한 무수한 저항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되었는데 유독 이 예수 운동은 좀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에 살기가 없어요. 악의가 없어요. 보복하지 않아요. 자신을 희생해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순교의 자리까지 그 맹수의 밥이 되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요. 로마 제국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로마의 황제라는 엄청난 이 권위와 또는 물리적이며 경제적이며 문화적이며 관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저항들, 제한들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 예수 운동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압제하고 막으려 하면 오히려 불을 끄려고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운동의 그 시작과 진행과 결과들을 그래서 저술해 보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의사이며 저널리스트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 사건과 교회 사건에 대한 글을 기록해서 보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전편이 누가 복음이라고 남아있고 후편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먼저 쓴 글이 뭔가요? 이게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사건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그 사건까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글이 완결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잠깐 포즈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마 끝날 때 이렇게 탁 해서 다음 이 시간에 뭐 하는 그런 느낌. 바로 눌러서 그 다음 편을, 요즘은 우리가 일주일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죠? 모아놓고 다음 이 시간에, 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요. 바로 눌러서 바로 1초 만에 일주일을 타임머신을 타고 다음 주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 사건이 다시 잠깐 리플레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지금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승리와 그 예수 사건의 열매와 그 결과물로서의 교회의 전진, 성령 행전, 교회 행전, 사도 행전, 성도들의 행전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고 확정되어 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이런 말이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이게 복수로 바뀌어요. 한참 우리가 하다가 또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 주치의이자 기록관으로 동참했다가 또 배를 타고 또 이렇게 동역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오면 다시 만났다가 그것을 또 오면 또 다 인터뷰해서 리포트하고 기록을 남겨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한두 달간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랬기 때문이죠. 떠나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와 뭐 배반과 하여튼 그런 뭐 두려움과 이런 트라우마가 아직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어쩌면 고향 갈릴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객지잖아요. 갈릴리가 고향이고. 그래서 객지에 있으면 뭐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오래 머무는 것은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뭐 넉넉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땅 예루살렘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셔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떠나지 말고 무언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곧 이제 절기가 돼요. 유월절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만으로 하면은 77절이에요. 그래서 77이 49, 만 49일째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세서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곧 다가와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땅에 계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부활한 날짜랑 40일을 더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아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순절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근데 파도를 보고 그 파도를 타이밍 맞춰서 탈 수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이렇게 파도 타기도 한 번씩 구경도 하고 할 텐데, 뭐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잘 없습니다만 이제 TV나 영상 같은 데서 자주 봤어요. 자기 머리 위로 막 넘어가는 거 파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못 해봤고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물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막 존경스럽습니다.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도를 언제 탈 수 있냐? 일단 가서 기다려. 예루살렘에 기다리면 그 파도가 치는 날, 그 바람이 부는 날, 그 불이 떨어지는 날 거기서 기다려. 내가 보내줄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듣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뭔 파도를 만들려고 도대체 얼마나 물을 튕기면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얼마나 하면 나무가 막 쓰러지겠어요? 허리케인이 불어야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내 자존심 구긴 그런 실패 땅으로 보지 말고 회복과 역전을 통해서 또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땅으로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곧 임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무리에게, 그 120명의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 달라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한복판에서 그 영혼들과 맞닥뜨리며 그 영혼들 속으로 복음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프런트 라인에 서서 아주 전사로 용사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뭐 하시는 게 없어요. 뭐 놀래가지고 갑자기 뭐 계획 바꾸고 뭐 하나님이 뭐 몰랐다가 놀래고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미리 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이고 사랑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선동한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 불법적인 재판을 막 자행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밀려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며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대속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리시는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인데 예수님 초림 사건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이 예언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의 예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다른 점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물 세례를 이 강단 위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절 세례를 주면서 물 뿌린 거랑 같은 거로 그거를 물 세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아니에요. 이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이전에 그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씻으며 준비하는 그런 세례를 말해요.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이미 불세례, 성령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끝난 사람들이 그것을 컨펌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에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 구원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 이 성령세례, 불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거듭나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순간이라고요. 성령 세례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라 생각하면 이제 오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한 세트가 되어 있는 성령의 강림하심,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오신 성령께서 계속하여 작동하시며 성령 세례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혹이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임하게 되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으로 생각하면 이미 구원은 뭐 따로 살짝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아주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그런 걸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오해하면 이 성령에 관한 아주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소위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자꾸 레벨을 구분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받았다면서요. 이거하고 나중에 특별한 뭔가를 받는 거를 자꾸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위화감이 계속 조성되고 이것을 받으려고 이것만 받으려고 애쓰게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맡기시고 필요하면 활용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방언했다 쳐요, 통역을 했다 쳐요, 신유를 했다 쳐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세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신유하고 어쩌라고요?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 한복판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또 계속 사도행전 하는 내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궁금한 것은 로마 제국의 이 압제하에서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나라를 가르치시기만 하지 마시고 그 가르친 나라를 지금 로마 제국 여기를 다 뚫고 다 무너뜨리고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40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제 세우실 겁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딱 하시면 좋겠는데요. 부활 딱 하셨죠? 40일 딱 가르쳤으니까 40, 숫자 좋네. 40일. 40년, 40일 딱 좋네. 40일 가르쳤으니까 지금 딱 세우면 좋겠네요. 이게 제자들 생각이었어요. 뭐, 우리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 딱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답답한 마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었고, 또 사실은 그 제국주의 하에 있을 때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복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던 거죠. 이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해방이 오고 또 주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름 들어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원래 도인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돛 닦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일으키셨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새벽에 일어나던 분이셨어요. 원래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분이 물 떠놓고 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하시면서 이제 온 우리 한국 민족을 새벽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신 게 있어요. 매일 일어나시면 요한계시록을 일독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요한계시록을 만독 이상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만독하실 정도니까 그냥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이꼴 일본 제국 싹 밀고 막 새하늘 새 땅이 막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설교를 하실 때도 여호와의 강림이 뭐 가까웠다, 뭐 주의 강림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끝장내신다, 뭐 이런 얘기. 주님 오셔서 이제 접수하시옵소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손영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아주 제가 어릴 때 권사님들하고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제 나이 치고는 아주 어린 옛날 노래 많이 알아요. 시골에서 권사님들하고 지내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래서 뭐 이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이 막 쫙 끝도 없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국의 압제와 수탈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로서 이제 곧 정말 평화가 나와 내 자녀 세대에 빨리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우리는 때와 기와는 잘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주세요. 만약에 때와 기한을 알았다 칩시다. 만약에 재림이 한 1000년 남았다. 확실하게 1000년 남았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기운이 빠지게 돼요.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내 인생이 한 1000년 남은 마냥 아주 축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밀린 거 회개하느라고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회가 다 마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 그 일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진짜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침투하고 그 나라로 모여드는 그것이 지금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만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시험 빨리 치자고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망하는 건데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보아도 괜찮은 상태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시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군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8절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요한 이 전체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1장 8절만 잘 이해하면 이것이 압축 파일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누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촥촥촥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촥촥촥 지금 펼쳐지는데 같이 한 두어 달 가보면 꽤 웬만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펼쳐집니까? 막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원래 오직이 이제 원어로 보면 역접이에요. but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때와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관심과 전혀 다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성령을 경험을 제대로 할 건가, 그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준비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은 안전하고 자기도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옷이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죠. 지금쯤 되면 무르익은 것 같죠. 지금쯤 되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연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야 할 그 땅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땅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공주를 좋아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공주를 막 좋아하는데 왕이 보니까 가장 장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궁전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안 된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궁전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면 그거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공주를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주 안에 모든 게 있는 거거든요. 나름 모든 물건, 저 금술잔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다 회복될 수 있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볼 줄 알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되는데요.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랑 이제 하교하다가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탁 부딪히는 현장을 봤어요. 탁 부딪히자마자 오토바이는 팽그르르 돌고 차도 핸들을 꺾어가지고 팽그르르 돌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방향이 오는지 현장을 보고는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1분 안에 이제 현장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참 듣더니 경찰서로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증인 뭐 진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막 본 거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신 있잖아요. 연필도 달라고 그 종이에다 막 줄 쳐가지고 오토바이가 여기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여기로 오다가 요 앞바퀴를 딱 부딪히니까 이렇게 팽그르르 돌아가지고 말을 막 설명하니까 막 열심히 듣고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본 거를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이 증인이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증인 되면 되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던 얘기 한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사건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금방 1장 8절 읽으셨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왔잖아요. 그죠? 네, 물론 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통치가 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이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버거웠는데 이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러면서 말도돌이 표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다음 어디라고요? 온 유대와.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과 또 자신들의 출신 지역인 갈릴리를 포함한 그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근데 또 어려운 지점을 또 만나요. 어디를 만나죠? 사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갈릴리보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 가까운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빙빙 돌아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멀고 감정적으로 멀고 막 부대끼고 싫어. 그 사마리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가는 게 성령의 권능이고 사마리아를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 가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핍박이 막 와가지고 막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는 그 모습을 이제 담아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13장부터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행을 통해가지고 땅끝인, 그 당시에 1차적인 땅끝이라고 보여지는 로마에까지 나가는 그런 사도의 행전, 성령의 행전, 복음의 행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퍼즐의 한 피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다 못 보지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뭐 500개짜리, 1000개짜리 이렇게 퍼즐을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쯤 속하는지 모르는데 그 하나가 빠지면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중한 피스 하나를 내가 담당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건의 증인이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증인은 말해야 됩니다. 증인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한 대로 살아야 증인의 삶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모이면 사건이 종결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어떤 애매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궁지에 몰렸어요. 제가 몰랐는데 저보고 알았대요. 제가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하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몰랐어 몰랐다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해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뭐 그 궁지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래도 안 믿고 몰랐다 그래도 안 믿고 모른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 제가 봤어요 몰라요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끌던 그 자리가 그 본분이 와가지고 한 달 전 일이었는데 딱 보고 딱 얘기해주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참 중요해요. 증인이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증인이 있으면 사건이 역전될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증인이 되어달라.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새로운 힘을 줄 거고 권능을 줄 거야.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교회를 부탁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열정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겁쟁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그림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컴포트 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언어와 경계,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장벽들을 다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힘차게 완수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